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집회가 잘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참여해서 정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는 유튜브를 보는데요, 모든 영상이 한 20분 정도로 잘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있겠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 사람의 집중력이 한 20분 정도라는 이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설교 시간을 좀 짧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의 수식어가 이런 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설교가 짧은 목사님. 네, 이 은혜로 오늘 붙이고 싶었는데 경쟁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모든 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두 가지의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탑다운 방식으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배경과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혹시나 적용적인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2부와 3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다섯 권의 책을 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여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모세오경의 주제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 언약을 통해서 형성하시는데요. 이 언약은 이 사람과 사람, 또한 나라가 나라 간에 이 맺어지는 공적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죠. 아마도 정부와 여러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그 안에 수많은 문서와 이 사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구두 계약이 아닌 이 문서화된 계약으로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내산에서 맺어진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번제와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짐승의 피를 여러 바구니에 담고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또한 다른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만약에 언약이 파괴될 시에는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꼭 지켜야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내용이 꽤나 중요하겠죠.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계약의 내용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잘 지키세요? 저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것들도 있고요. 때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 첫 두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섬기지 마라. 여기서 굉장히 많은 스트러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키가 커서 챙겨야 할 것이 좀 많은가 봐요. 자신을 최우선시 여기며 자신을 섬기려는 경향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문득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내 생각대로 운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결국에 그것이 우상 숭배로 향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온전함을 향한 인간의 갈망도 아셨지만 연약함 또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이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언약이 깨지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의 제사 제도입니다. 본문은 이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이 어떻게 잘 지켜질 수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모세오경의 컨텍스트,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의 제사를 말씀하시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다섯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두 번씩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번제에 대한 말씀은 이미 1장에서 한번 기록이 되어졌었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두 번씩 기록하셨을까?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 다른 역할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입니다. 번제에 있어서 제사인은요,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성막에 가지고 나와 짐승을 죽이고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긴 후에 각을 떠서 내장을 전부 씻어서 이 피와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면,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서 뿌리고 또한 제물을 제단에서 완전히 데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안에서 행해지는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 제사인이 행해야 될 규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제사장이 행해야 될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이 두 번씩 말씀하신 것은요, 말씀을 듣는 대상과 그 역할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제사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제사인으로 드리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요. 제사장으로 드리면 6장 이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계신데 지금 제사인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사장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헷갈리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사인이 되어서 제물을 준비하셨고 직접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인으로, 또한 제사장으로, 또한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길 소원하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외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권면하는데요.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사인이 되어서 제물을 준비하고 직접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본받아서 제사장으로, 또한 제사인으로, 또한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완전히 태워지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이고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아가 완전한 자기 부인으로,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일어나고 또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새 사람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제사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인데요. 모두 태워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라 그래서요. 아침에 흠없는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끊이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 번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속죄입니다.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구할 때 이 죄와 연관된 속건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이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행하며 하나님을 분노케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 다윗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 결과가 2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으로 번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이 범죄로 인해서 내려질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나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또한 때로는 알고도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악을 모두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이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20년 이상 기다려서 이 100살에 얻은 자녀 이 이삭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거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달라. 여러분, 너무나 당황스러운 메시지이죠.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이니 우리 같으면 주실 땐 언제고 다시 가져가십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이 안에는 나의 인내로 인한 것도 있으니 내 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컴플레인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좀 담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이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전적인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고민의 시간을 오래 가지지 않았고 이삭을 데리고 제사터로 향합니다. 그가 이삭을 제물삼아 제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나를 경외하는지,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는지, 나를 향한 헌신이 있는지 이 번제를 통해서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이 마음의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탁이 이 자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전적인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 끄지 마라. 9절 말씀해 보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 아마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 그 답은 오답입니다. 제사인들이 아무리 수고와 정성을 들일지라도,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이 불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끄지 말라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 불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 9장 말씀해 보니까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붙인 불로 제사가 시작되어졌어요. 아마도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 가운데 엄청나게 큰 불을 붙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엎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에 놀라고 감동받은 것이겠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 이 불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불을 우리는요, 이 모세가 본 떨기나무에 붙은 불,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불, 그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을 할 것입니다. 제사에 나타난 불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제사가 하나님의 주관성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주도성 가운데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늘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 안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일 파티를 잘 준비해도 생일자가 없으면 그 생일 파티가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 그것을 나타내 주셨으니 그 임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불을 끄지 않는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려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불을 끄지 않기 위한 수고와 노력, 여러분 그 헌신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에 가면요, 이 취침 시간에 불침번을 돕니다. 모두가 자는 시간에 부대와 부대원들,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무를 서는 것이죠. 취침 시간이 시작되면서 근무가 시작되는데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인수인계를 받고 시간별로 인원을 파악하고 부대 안과 밖을 순찰하며 이 한 시간 근무 서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불침번 근무 서는 날은 잠도 잘 안 오고요, 새벽에 근무를 서고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부대 내에 있을 때나 부대 밖에 훈련을 나가서나 동일한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제사장들이 이 낮이나 밤이나 이 번제의 정신으로 자신의 모든 힘과 수고를 들여서 불을 지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그 자리 가운데 딱 있지 않잖아요. 성막이 이동할 때에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됐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단에 불을 챙겼겠죠. 그리고 그 불씨를 가장 먼저 챙겨서 따로 보관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것이 유다 나라가 망하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수고와 노력을 그들이 기울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생명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가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반하여서 제사장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짐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이 영혼의 쉼을 얻어야 하는데, 불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또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 이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 불을 살려서 예배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헌신을 기울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번제가 드려지는 이곳,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그 번제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만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어요. 꺼지지 않는 불을 향한 온전한 헌신, 여러분, 그런 삶이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서 그 한 영혼을 세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번제로, 꺼지지 않는 불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에는 대학원 석사학위가 없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나중에라도 공부해서 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학문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신학교에 간다고 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학교에 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입학하고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 못해서 신학교에 간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후 대학원에 가서도 동일하게 입학하며 공부하던 중에 한 학기를 남겨놓고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석사학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목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도 기도 중에 들린 음성이니까 좀 잘 살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상담을 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해라 라는 조언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마음의 감동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운 것이죠. 금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내일이면 이제 마감날인데 이 목사님의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고, 병원에 다녀와도 차도가 보이지 않고, 저녁 무렵에는 이 병세가 너무나 심해져서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열이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석사학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이 꼭 생명이 끊어져야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표현하셨어요. 석사학위 하나에 담긴 꿈, 앞으로 나의 모든 목회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좀 열심히 하면서 큰 목회, 좀 큰 교회를 섬기고 싶었는데 이 석사학위증이 없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 이 자신의 미래를 버리는 그 아픔이 그 목사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났는데 마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했다. 참 잘했다. 목사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번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이후에 전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목사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제 다다음 주면 오시는데 석사학위가 없어서 천안목자교회 청빙을 받게 된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전적인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것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감사하게도 그분의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로 어려웠던 교회는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오늘날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며 구원의 역할을 든든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을 끄지 말라 말씀하시며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또한 그것이 살아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늘 하나님 전적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